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살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사셨나요?
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감사를 일상에 나타내고자 노력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함께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니라. 에베소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부와 권력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하듯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첫 사례로 공동체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 나그네와 아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말씀합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은 아내에게 무엇을 명령할까요?
자기 나그네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나그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그네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리쌤은 자매로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남자들은 교만해져서 여자들을 정부리듯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내의 머리됨을 나그네의 신분이 아내보다 높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머리라는 표현을 신분이나 계급의 높음으로 여긴다면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유리쌤이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머리를 신분이나 계급의 높음으로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신분과 계급이 그리스도보다 높은 분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머리를 신분이나 계급으로 생각 해석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말씀이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유리쌤이 창세기 1장 27절을,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신자들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동등하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것을 꼭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어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성경은 나그네에게 무엇을 명령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5장 26절을, 제가 5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그네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념이나 영광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5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할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을, 제가 5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그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결혼한 부부는 하나의 육체를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창세기 2장 23절을, 제가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나그네와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여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그네가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의 육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럼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온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로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을, 제가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성적인 결합을 뜻합니다. 옛 속담에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는 삶의 한 방향과 목표를 가짐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질서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그네를 향한 명령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주는 명령이 많을까요?
아내에게 주는 명령은 22절부터 24절까지이고 나그네에게 주는 명령은 25절부터 31절까지니까 나그네에게 주어진 명령이 두 배 정도 더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0년 전의 시대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나그네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아내보다 나그네에게 더 많은 명령을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핵심이 되는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나그네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5장 32절을 제가 5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성경은 나그네와 아내의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슨 비밀에 대해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신부인 신자들도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1절을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성경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명령할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신명기 5장 16절을 읽어주실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니라. 그런데요, 목사님.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순서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보다 먼저 주어진 약속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것은 가장 좋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최고의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적인 약속을 통해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자녀들을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을 위탁받은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유리쌤이 잠언 22장 6절과 15절을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부모는 자녀들을 육체와 마음의 경계와 훈계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5절을 제가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정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이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인을 대할 때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또한 주인을 섬기되 무엇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할까요?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거나 그의 말을 행할 때에 속마음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상대를 존경하는 것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인을 섬기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8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니라.
종들이 주께 하듯 진심으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9절을 읽어주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미니라.
하나님이 주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공갈을 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와 같이 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종들이 주인들에게 행한 것처럼 주인들도 종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유리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주인들이 공갈을 그치고 종들을 잘 대접해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혈통, 계급이나 빈부, 성별이나 나이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에베소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부와 권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북조선 성도님들의 마음에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남조선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조선에도 이러한 말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뭐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세은 자매님이 한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말이 어떠한 뜻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원래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사람이 중요하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점차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때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성경의 인물이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기드온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네.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보여준 성품은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사기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왜 우리에겐 그런 기적을 안 보여주시냐며 원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기드온의 말을 얼핏 들어보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말할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왜냐하면 기드온의 집안 자체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강력하게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우상을 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집안 자체가 우상 숭배에 진심이었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집안에 속해서 살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보여야 할 반응은 제일 먼저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신이 처한 현실이 고통스럽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드온이 전형적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다시 그것을 확인받고자 세 차례나 하나님의 이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양털 뭉치와 관련된 기도를 두 번이나 했고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의심이 많고 소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드온의 기본적인 성품 자체가 큰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을 붙잡으면서 여러 단점이 가려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서 군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적을 물리치는 큰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손꼽힐 만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다른 무엇보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력이 부족하고 뭔가 어설프다라고 해도 심지어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나아오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가장 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란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진 현대적인 사고방식에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 왠지 내가 소모되고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요.
네. 오해하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나를 부르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나는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그 일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대해서 사사기 전체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는 사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사람을 찾고 찾다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약점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사사로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장애가 있었던 에훗이나 이방인의 혈통인 삼갈, 그리고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는 집안에서 성장한 기드온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전부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함께하자는 초청을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고 이들만 응답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네, 귀한 결심입니다. 북조선 성도님들도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누군가를 향한 기도를 하라든지 누구를 도우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귀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드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드온이 활약했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사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길을 피해서 작은 길로 다녔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사기 6장에서는 길을 피해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속에서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 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디안이란 나라의 백성들은 유목민족들인데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학대와 수탈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에훗이나 드보라 때는 거의 2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었는데 기드온 때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7년 만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사실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가나안 땅에서 매우 평화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롭게 지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자신들의 땅에서 숨어 살면서 먹거리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불순종의 결과네요.
맞습니다. 자기들의 땅에서 숨어 살게 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서 미디안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그 땅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스라엘의 땅이 주도권을 가지면 하나님의 문화를 그 땅 가운데 이루게 될 텐데 이방 나라들이 주도권을 가지면 그들이 가진 우상의 문화를 그 땅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가나안의 모든 지역이 이제 출애굽 이전에 우상 문화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한 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갈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을 감당했잖아요. 레위기 18장 25절의 표현대로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너무나 타락한 의상의 문화가 가득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노력이 사사기 6장의 시대로 와서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전에 여호와가 감당했던 전쟁과 노력과 애씀이 다시금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분량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가나안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했기에 다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은 사사기의 다른 역사들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은혜의 역사인데 이런 사건이 있게 된 이유가 완전히 빼앗기다시피 한 가나안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했다는 겁니다. 한번 잃어버린 주도권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는 한번 잃어버린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었어도 적당한 선 안에서만 있으면 회개를 통해 신앙이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적당한 선을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매우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네, 제가 남조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20, 30대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취업하면서 점차 교회와 멀어졌다가 중년이나 노년이 돼서야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거나 큰 범죄를 지었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은 돌아오는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고단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아 올릴 때는 더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데에는 두 배, 세 배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은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면 10대 시절에 예수님과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고 가족들만 집으로 떠나는데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성경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면 가족들이 하룻길을 걸어오다가 하룻길 동안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룻길을 되돌아가서 찾으면 되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는 3일이 지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하룻길 정도 되는 시간만큼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만날 때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네요.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6장에서 산속에 숨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죄를 짓더라도 적당한 선 안에서 죄를 짓고 곧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범죄나 너무 오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올 때는 꼭 그 이상의 수고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에 평생의 간증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 되겠지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을 통해 주변에 퍼뜨리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오래되거나 회개를 오랜 시간 잃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내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힘을 쓰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자신이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르짖음을 응답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결국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사기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선지자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끝낼 수 있도록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니까 고난의 끝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서 내 처지를 비관하거나 도움을 구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토론하기도 하는 것이군요. 이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그 고백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휼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을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숨겨줬던 제사장들을 죽인 도액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저주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제사장을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과 그들을 잔인하게 죽인 도액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낸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기도를 통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역시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네, 좋은 결심입니다. 그 결심을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과 한번 믿음을 떠나면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오늘의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북조선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능력이랑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가 집안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토대가 좋다 이렇게 해서 좀 노동당의 지도층에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뭐 많을 때도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세계로 봤을 때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큼 복음가는 그러한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제 삶을 잠깐 이렇게 스치듯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정말 작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굉장히 이렇게 내려 누르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잠깐 떠오르면서 다시 회복되는데 참 많은 시간이 참 걸렸거든요. 제가 상처를 입었던 시간은 불과 한 8개월 안인데 제가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한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이제 조금씩 쌓이면서 이게 결국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고요. 기도원을 참 보면은 우상을 숭배했고 또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사로서 또 되게 멋진 리더로서의 또 삶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만이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이렇게 간절해지는 그런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